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1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두 명은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 고속기동 표병 로켓 시스템용 탄약, 155mm 포탄,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을 보낼 계획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23일 9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따라 가시화됐습니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 서명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 물자들을 배송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며칠 내에 우크라이나에 해당 물자들을 배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필리핀에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9일 선거 유세에서 이제 우리는 브라모스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첫 번째 미사일 체계가 필리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2년 체결된 3억 7,500만 달러 규모 계약에 따른 것으로 인도의 첫 번째 미사일 체계 수출입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 설계를 바탕으로 인도가 개발한 무기 체계입니다. 길이는 8.4m에 이르고 속도는 마하 3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지난 2022년부터 브라모스 2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라모스 2 미사일은 러시아의 치르콘 미사일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개발됐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8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 브라모스 미사일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수출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23일 미국 기업과 정부기관에 대한 이란의 사이버전 활동과 연관된 회사 두 곳, 개인 네 명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자산통제국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사이버전자사령부를 위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이들 회사와 개인들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권한 없이 기밀 자료에 접근하는 스피어 피싱, 그리고 악성 코드 등을 심어 공격 대상 전산망에 원격 비밀 통로를 만드는 멀웨어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작전으로 12곳이 넘는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들을 표적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란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은 우리의 중요 사회 기반 시설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조직적이고 다각적인 임무로 미국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을 계속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접근 방식을 계속 활용해서 이 같은 사이버 행위 조직망의 활동을 폭로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18일 이란의 무인항공기 생산 등에 연관된 개인과 기관들을 제재한 데 뒤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 300여 개를 발사한 데 대해 대이란 제재 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4일 사흘 일정으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하이에서 경제계 지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보호 등을 놓고 갈등을 계속해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베이징으로 이동해 26일 왕이 외교부 장과 회담할 예정이며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지원에 대해 강력히 경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남쪽을 연결하는 351km 길이의 고속열차 운행을 위한 철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일본의 신칸센은 1960년대부터 있었죠. 프랑스의 대제배는 1980년대부터 한국, 중국, 타이완에도 이미 고속열차가 있는데 어떻게 미국은 이제야 고속열차를 준비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세계 철도 산업은 미국이 선구자입니다. 하지만 광활한 대륙 곳곳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요.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만 있으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데다가 하늘길로 연결하는 비행기가 오르내릴 크고 작은 공항도 2만 곳 가까이 정도가 있어서 기차, 철도는 승객을 태우는 암트랙 열차나 지역의 통근 열차 빼고는 그동안 주로 화물 수송로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의 주범인 자동차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죠. 교통 체증 피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빨리 원하는 곳으로 이어주는 고속열차가 미국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지난해 남동부 플로리다주에서 마이애미와 올랜도를 연결하는 시속 200km의 열차가 개통된 데 이어서 이번에 드디어 시속 300km 이상 속도를 내는 미국의 첫 고속열차가 달릴 철로 건설에 들어간 겁니다. 자, 자동차로 4시간 반 거리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LA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공사비는 약 120억 달러입니다. 2028년에 LA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이 시기에 맞춰서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Says it will now slow investment in EVs amid soft demand and a price war sparked by Tesla.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전기차 경제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4월 25일, 오늘 목요일 북한은 북부지역은 아침까지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2도고요. 낮 기온은 하루 사이에 크게 올라서 27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9도입니다. 개성은 10도, 신의주 9도, 중강 7도. 함흥의 아침 최저가 8도고요. 원산은 11도, 청진 7도, 예산 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0도, 신의주 18도, 중강이 25도고요. 원산은 26도, 함흥이 27도입니다. 청진의 낮 최고 18도, 예산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먼바다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지만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까지 일겠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4일 사흘 동안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징집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던 영사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중국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가 경고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소식부터 보죠. 24일 중국에 도착했네요.
네, 블링컨 장관이 24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는데요. 그는 26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찾은 건 지난해 6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해에는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미국 하늘에 중국 정찰 풍선이 나타나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네네.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26일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난 방문 때처럼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최근 두 나라 고위 관리들 간의 접촉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최근 제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내 과잉 생산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화상으로 둥준 국방부장과 회담하고 양국 군사 현안들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서 중국의 고위급 관리들과 어떤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그리고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달간 러시아 국방 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문제가 이번에 우선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중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서방이 부과한 제재를 러시아가 회피하고 또 러시아군을 재무장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우려해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와 무역할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고요.
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돈을 대줌으로써 불길을 부채질한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자, 지금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는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에 어떤 말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중동 지역 안에서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이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렛대를 써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타이완 문제 또 남중국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이익을 블링컨 장관이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그간 해당 수역 안에서 중국의 도발적 행동을 점점 더 우려해왔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의 합법적인 해양 활동을 중국이 방해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 하원에서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23일 그 80억 달러 규모의 인도태평양 지원안을 통과시켰는데 자, 이 안에 그 타이완 지원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중국과 타이완 쪽에서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중국 국무원의 타이완 사무판공실은 24일 미국의 기금 지원이 타이완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24일 미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상원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구어정 타이완 국방장관은 훈련이나 장비같이 기금을 사용할 부분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최근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도 논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수출 제한 강화가 중국인들의 개발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네.
이후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국의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어떤 의제를 논의하게 될까요?
네, 신장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 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의 경우 중국 정부는 그간 부적절한 내정 간섭이라면서 이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비판을 일축해 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미국 안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된 펜타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서 펜타닐 원료 수출 제한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과 싸우는 전선에서 병력이 모자라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병력 충원을 위한 조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3일 해외에 있는 18세에서 60세 사이 징집 대상자들을 위한 영사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집 대상자들이 새 징집법이 오는 5월 18일에 발효되고 군 등록을 갱신한 뒤에 영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조처는 외국에 있는 징집 대상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영사 이 나이대 사람들한테 영사 업무를 중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네, 새 여권을 받거나 기한이 끝난 여권을 갱신할 수 없고 결혼 증명서 같은 공식 문서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해외에 있는 우크라이나 징집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로이터 통신은 유럽 연합 통계청을 인용해서 올해 1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인 약 430만 명이 EU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대략 86만 명이 성인 남성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뒤에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간 징집 대상자들도 있겠죠?
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수천 명 이상이 불법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에 전쟁이 시작된 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성들의 출국을 네. 금지했습니다.
출국 금지를 했어도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나라 밖으로 도피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외국에 머무는 것이 국민들의 고국에 대한 의무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와 해외에 사는 징집 연령에 있는 남성들과 관련해 공정한 조처를 지시했다고 네. 밝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렇게 병력 충원을 위해서 최근에 이 법으로 징집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낮췄죠.
네, 법으로 징집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또 새 징집법은 모든 징집 대상자가 원격이나 대면으로 군 등록 서류를 갱신하기 위해서 60일 안에 징병 사무소에 보고하도록 했고요. 해외에서 영사 서비스를 받으려는 징집 대상자들은 이 서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자, 외국에 있는 그 징집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우크라이나의 영사 업무 중단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크이우에 있는 정치 분석가인 볼로디미르 페시안코 씨는 로이터 통신에 이 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이 접촉한 몇몇 해외 거주 우크라이나 남성들도 이번 조치에 부정적인 네.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의 전장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하죠.
네, 병력 부족과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이 보류되거나 줄어든 탓에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말 이후 몇몇 지역을 러시아군에 뺏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에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의회에서 공화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61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이 지난 주말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통과가 됐는데요.
네.
이로써 전선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독일로 갑니다. 독일의 정보기관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를 경고했군요.
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진안 젤렌 부청장은 24일 자국의 기업인들에게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해 경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순진하거나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 연방내무부 산하의 국내 정보기관입니다. 이번 경고는 며칠 전 독일인 3명이 중국에 포섭돼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뒤셸도르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헤르비히와 이나 부부와 토마스란 이름의 독일인이 체포됐는데요. 이들은 네. 중국의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독일 검찰은 이들이 독일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위장회사를 운영하면서 민감한 해군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군함의 고성능 엔진과 관련된 기술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들은 또 고출력 레이저를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했고 중국의 해군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추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의원 보좌관이 중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군요.
네, 23일에는 유럽의회에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보좌관인 지안 구어라는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네.
이 독일인은 중국 정보기관에 고용돼서 지난 1월 유럽의회에서 협상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독일의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스파이 혐의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18일에도 독일계 러시아인 2명이 독일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일에서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까?
네, 로이터 통신은 독일의 산업이 발달해 있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올라프 숄츠 총리가 불과 열흘 전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네네.
독일 정부는 기업의 중국에 대한 위험 노출을 줄일 것을 촉구했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기업이 장기 전략보다 단기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연방헌법수호청의 젤렌 부청장 역시 순진하고 낙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 중국 기업들이 이게 민간 기업인지 아니면 국영 기관인지 정체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죠.
네, 맞습니다. 젤렌 부청장은 중국 기업들이 완전히 민간 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국가 이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기업의 뒤에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는 중국 국가가 있다고 네.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검찰은 22일 영국의 유해한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 혐의로 전직 의회 연구관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보수당의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연구관으로 일하는 동안 적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서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런 상황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이 독일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대사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한 성명에서 오히려 독일이 중국의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조작하고 중국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간첩 혐의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중국이 영국 정보를 훔쳤다는 주장은 조작된 것이고 정치적 희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내용의 대외 안보 지원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대학가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의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주요 대외 안보 지원안을 처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지원과 틱톡 강제 매각 내용이 담긴 95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이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서 23일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의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 승인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앞서 상원에서는 안보 패키지 법안이 이미 통과됐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해외 원조보다는 남부국경보안 등 국내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결이 지원됐었는데요.
네.
지연됐었는데요. 이 하원 지도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의회에 대외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요.
네.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데 대한 대통령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24일에 법안이 이 책상에 도착하는 대로 서명해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요한 입법은 하마스와 같은 테러리스트들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독재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 이 동맹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법안 내용 구체적으로 보죠.
네, 안보 지원안의 총 규모 950억 달러입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약 608억 달러 규모의 군사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또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아우르는 약 264억 달러 규모의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돕기 위해서 81억 달러를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미국과 서방의 추가 지원을 계속 요청해 왔죠.
맞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원에서 법안이 승인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지도부의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승인은 민주주의의 등대이자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역량과 포병, 대공 방어는 평화를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상원에서는 이번 법안 처리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탄약과 방공망을 바로 제공하고 하마스 이란에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에 지원 자금을 보낼 것이고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중국에 저항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우리는 동맹국들의 우리가 당신과 함께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적들에게는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이번 대외 지원법은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상원 표결에 앞서 미 의회가 어떻게 행동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이 맥코넬 공화당 대표 지원 의사를 절대 굽히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 맥코넬 대표는 머뭇거림과 망설임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약화시켰다면서 법안 통과를 통해서 미국의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법안 통과 소식에 이스라엘도 반응을 보였네요.
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 법안은 우리 동맹의 강력함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자 모든 정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남겨놓고 있는데 시행에 들어가기까지가 또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이 바로 틱톡 매각에 관한 그 법안인데요.
네.
상원에서는 그동안 이 틱톡 금지 법안은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원에서 이 대외 안보 지원 패키지를 4개의 법안으로 나누면서 이 틱톡 관련 내용을 추가한 건데요.
네.
법안에 따르면 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최장 1년 이내에 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틱톡 측이 이에 반발해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와 의회는 틱톡이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있고 틱톡이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하지만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른 누구와도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중국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틱톡 금지를 시도했었는데 법원에서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파가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가자지구 전쟁을 규탄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미국 전역의 대학가로 퍼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 동부 일부 대학에서 이 시위자들이 대규모로 경찰에 연행되고 22일에 이 유대인의 주요 절기인 6월절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시위대가 학교 내 텐트를 치고 며칠째 야영을 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결국 또 대면 수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학가 캠퍼스 시위에 불을 지핀 곳이 동부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이네요.
네, 지난 18일 컬럼비아 교정에 진을 치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 수십 개의 텐트를 세워서 가자연대 야영지로 이름을 붙이고 점거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건데요. 경찰이 해산하자 시위대는 인근 잔디밭에 다시 야영지를 세웠고요. 일주일 넘게 텐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위하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즉각 중단과 더불어서 대학이 이스라엘 기업이나 미국 군수기업에 투자한 것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명문 대학들은 기금을 여러 곳에 투자하는데요. 이스라엘 기업이나 가자지구 공격에 쓰이는 무기를 만드는 군수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로부터도 또 지원금을 받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스라엘 교육기관과의 이 교류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컬럼비아 대학 측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마트 미누슈 샤피크 총장은 안전을 고려해서 여름방학까지 남은 학기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시위대에 23일 자정까지 해산하라고 마감 시한을 통보했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4일 새벽에 다만 시위대는 텐트를 대거 철거하기로 대학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시위는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자, 컬럼비아 대학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네, 뉴욕의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샤피크 총장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총장에게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24일 컬럼비아 대학을 방문해서 유대인 학생들을 만나고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연설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학생들의 시위가 지금 미국의 다른 지역 대학들로 확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근 뉴욕 대학교 NYU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약 130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경찰은 또 이 커네티컷주 예일대에서 40여 명이 캠퍼스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현장을 떠나기를 거부한 뒤 이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고요.
네.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와 하버드대, 에머슨 대학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서부의 미시간 대학, 미네소타 대학에서도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이 야영지 텐트가 세워졌고요. 1960년대 학생 운동으로 유명한 서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다른 학교 시위자들과 연대해서 텐트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도 시위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3일 당국이 이 컬럼비아대와 뉴욕대학교 그리고 다른 도시 학교에서 열린 이 대부분 평화로운 시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 선동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따라서 유대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더군요.
네. AP통신은 가자전쟁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예측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겨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팔레스타인민계 이 유권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이제 대학 내 대규모 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학생 시위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규탄한다면서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노동부는 23일 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은 상한을 오는 7월 1일부터 43,888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 기준은 35,568달러인데요. 노동부는 7월 인상에 이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한선을 이 58,656달러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초과 근무 수당이 뭐지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이 초과 근무 수당은 말 그대로 규정된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네.
미 의회는 주당 40시간을 적정 근무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40시간,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초과된 이 노동 시간에 대해서 정규 임금의 1.5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군요.
네. 관리직이 아니라면 급여를 받는 근로자 누구나 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되는데요.
네.
노동부의 새 규정에 따르면 초과 급여 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7,432달러에서 점진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151,164달러까지 인상됩니다.
자, 그 연봉 기준이 올라간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 400만 명의 노동자가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현재 초과 근무 연봉 기준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에 정해졌는데요. 노동부는 오는 7월과 내년 1월 두 차례 일을 올린 데 이어서 2027년부터는 평균 소득 변화 등을 반영해서 3년마다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런 규정을 내놓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줄리스 노동부 장관 대행이 23일 성명을 발표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 장관 대행은 저임금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추가 급여 없이 가족과 떨어져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의 그 초과 수당 기준이 주정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연방 기준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의 기준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6년 초과 급여 기준액을 당시 기준의 두 배인 약 4만 7천 달러로 늘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듬해 이 텍사스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번에 새로 마련된 규정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이 저임금 감독직과 전문직 등이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 이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네, 노동자 단체, 이 노동조합, 또 노동자 옹호단체, 민주당 의원들은 초과 급여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지지해왔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 주요 기업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기업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노동부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버지니아 폭스 하원 교육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새 규정으로 많은 기업이 연봉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직원의 급여를 낮추게 된다면 결국에는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건국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우편은 중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우편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바로 미국 우정국 USPS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정국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So I'm very happy to announce that starting on November 17th, it's 11 days from now, we'll be delivering packages 7 days a week in many areas of the country.
201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해 11월 6일 미국 우정국 USPS의 수장인 패트릭 도나호 국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도나호 국장은 이달 17일부터 크리스마스인 다음 달 25일까지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매주 7일 우편물을 배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very moment you work with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we're working behind the scenes to make things easier for you. Now you can find materials.
USPS는 미국 안에서 개인과 사업체에 우편물 처리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SPS는 거의 1억 6,700만 곳에 달하는 거주지와 사업체, 그리고 사서함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SPS는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을 위한 세금을 받지 않으며 운영 자금을 우표와 상품 그리고 서비스 판매에 의존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USPS가 매년 약 7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우편물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통해 조달한다고 설명합니다.
USPS has told at least four states, Michigan, Pennsylvania, California, and Washington, that there is, quote, significant risk.
USPS에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우정국 권한 행사를 지휘하고 지출을 통제 및 지휘하며 업무를 검토합니다. 또 장기 계획을 수행하고 직원 보상을 승인하며 우편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사회는 이사 9명과 부국장, 그리고 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사들은 대통령이 상원 공고와 동의를 통해 임명하며 임기는 7년입니다. 이사회의 일원이 되는 국장은 이사들이 선출하며 부국장은 국장과 이사들이 뽑습니다. 미국 연방 관보 자료에 따르면 현재 USPS에는 약 70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USPS 공식 자료에 따르면 USPS는 2022년 기준으로 매일 평균 4억 2천만 개의 우편물을 처리하고 배달합니다. 또 매일 평균 약 2,400만 개의 소포를 처리하고 배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우편 집배원 6,600명이 도보로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정국 USPS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미국 도로를 지나다 보면 많이 보이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인데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최근 몇 년 동안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말부터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문제 그리고 높은 차량 가격대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전기차 산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2023년 사상 최고치 판매량 찍은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서 지난 2023년은 아주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지난 201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 전기차의 1년 판매량이 120만 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한 겁니다.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볼까요? 지난 2020년 약 30만 8천 대였던 판매량이 2021년에는 60만 8천 대로 거의 두 배로 늘었고요. 이후 2022년에는 약 91만 8천 대로 판매량 100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둔 뒤에 드디어 2023년 100만 대를 돌파한 겁니다. 앞서 나온 전망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은 150만 대를 돌파하고 2025년에는 200만 대를 넘어선 뒤에 오는 2030년에는 무려 47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30%가 넘는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판매되는 차량 3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곳곳에서 감지된 장밋빛 미래 이상신호.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Companies have announced new investments of more than $36 billion in electric vehicles and $48 billion in batteries.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에 360억 달러 이상, 배터리 제조에 48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That's all coming. And part of the infrastructure law, we're investing $7.5 billion to build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s all across America.
So today, 인프라법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하기 위해 7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전폭적인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전기차 산업은 말 그대로 호랑이 어깨에 날개를 단 듯 고공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죠.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이상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The firm says it will now slow investment in EVs amid soft demand and a price war sparked by Tesla.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사는 2월 발표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와 그리고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촉발한 가격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투자를 늘리는 대신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 모델 생산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빅3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 바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발표에서 전기차 성장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이 CEO 발표에 앞서 전기차 생산 목표량을 낮춘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테슬라는 어떨까요? 이 업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모델 Y인데요. 이 모델은 지난 2019년 출시 당시 가격이 5만 5천 달러였는데 2022년 약 6만 9천 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4만 5천 달러가량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Tesla warned of a notable slowdown in its vehicle sales growth this year. It also posted sales and profit.
테슬라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를 자세히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무려 47%나 줄었습니다. 테슬라는 또 올해 자사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판매점에서 재고량 쌓이는 전기차. 자동차 판매장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받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균 재고일수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이는 만약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재고량으로 얼마 동안이나 판매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미국의 차량 판매 서비스 평가 전문 회사인 쿡스 오토모티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자동차 판매점의 일반 내연기관 차량 평균 재고일수는 52일이었고 비슷한 시기 픽업트럭의 평균 재고일수는 57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기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쿡스 오토모티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111일로 내연기관 차량 평균 재고일수의 2배가 넘었습니다. 10월 들어서 97일로 줄어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자, 재고량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공급량이 너무 많거나 수요가 줄었을 경우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자, 우선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혹은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 모빌리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기차 구입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86%였는데요. 2년 뒤인 2023년에는 67%의 응답자가 전기차 구입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2년 사이에 약 20%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공급을 강하게 추진한 데 따라서 제조업체의 전기차 공급은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들어보겠습니다.
Now that's why today I'm signing an executive order setting out a target of 50% of all passenger vehicles sold by 2030.
오는 2030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의 절반이 전기차가 되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거의 5천 개에 달하는 이 자동차 판매점이 단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정책 추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고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변환 속도를 늦추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의 이유는 뭘까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최근 사들인 전기차 가운데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2만 대를 중고차로 내놓겠다고 밝힌 겁니다. 허츠는 이 같은 결정 요인에 배터리 충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충전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추운 겨울 전기차 배터리는 더 빨리 방전되면서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There was just lines of cars, but there was only a couple charging working, but it seemed very disorganized. Like
테슬라 운전자 존 발디스 씨는 최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배터리가 방전된 이 테슬라 차들이 충전을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섰는데 제대로 작동되는 충전기는 얼마 없었고 그 와중에 차들의 충전도 잘 정돈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 좋은 기억을 얘기하네요.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설명도 들어볼까요?
Yet a lot of our respondents indicated a disbelief that the existing infrastructure or the public charging infrastructure was sufficient.
업체가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가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마련된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 이 문제는 장거리 이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죠. 여기에 더해 전기차의 비싼 가격도 수요를 둔화시키는 한 요인입니다. 자동차 전문 사이트 K블루북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기차 평균 거래 가격은 약 $52,300로 전체 차량 평균 거래 가격인 $48,300보다 $4,000가량 높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최고급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BMW 차량을 예로 들어보면 확실히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BMW사의 가장 상위 세단형 모델인 7시리즈 차량의 휘발유 4륜 모델 가격은 $94,000고요. 같은 4륜인데 전기차 모델은 $124,200로 약 $25,000나 더 비쌉니다. 이 정도 가격 차이면 내연기관 경차 한 대를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성장세 주춤하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핀, 머리핀이 될 수도 있고 수류탄 안전핀의 핀이 될 수도 있고 바늘같이 생긴 뾰족한 아주 작은 것, 핀, P-I-N, 핀이 들어간 영어 표현으로 To pin your hopes on something, 어떤 것에 희망을 걸다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So, how much money have you saved so far? You know, for your retirement.
None. But I play the lottery every day.
I don't think it's a good life plan to pin all your hopes on winning the lottery.
You're right. I should have a plan B.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어요? 은퇴자금요?
None. But I play the lottery every day.
없어요. 그러나 복권은 매일 사요.
I don't think it's a good life plan to pin all your hopes on winning the lottery.
복권에 모든 희망을 거는 것은 인생 계획으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Pin all your hopes on winning the lottery. 복권 당첨에 모든 희망을 걸다. Pin your hopes on, 어떤 것에 희망을 걸다, 이런 뜻입니다.
You're right. I should have a plan B.
맞아요. 나는 차선책이 있어야 해요. Plan B, 차선책입니다.
to pin your hopes on something. If you pin your hopes on something, you hope very much that it will help you succeed.
당신이 어떤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은 당신은 이것이 당신을 성공하게 도울 것으로 희망하는 겁니다.
You attach your hopes to it. When we pin our hopes on something, we really want it to happen.
당신의 희망을 여기에 거는 거죠. 우리가 pin our hopes on something 할 때는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For example, a friend of mine really wanted to attend a well-known college. But the tuition cost a lot, and she did not have much money.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잘 알려진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학비가 많이 들고 돈은 없습니다.
So she pinned her hopes on winning a scholarship.
그래서 she pinned her hopes on winning a scholarship. 그래서 그녀는 장학금 받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 pin your hopes on 어떤 것에 희망을 걸다. 대화에서는 pin all your hopes on winning the lottery. 복권에 모든 희망을 걸다라는 표현이 사용됐죠.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So, how much money have you saved so far? You know, for your retirement.
None. But I play the lottery every day.
I don't think it's a good life plan to pin all your hopes on winning the lottery.
You're right. I should have a plan B.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pin your hopes on 어떤 것에 희망을 걸다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